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한국 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면서 ICBM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으며 또한 현재 풍계리내 핵실험장 내부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 정보당국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만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한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면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과 평화 공식의 이행 그리고 전환 공유와 아울러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수를 위해 중국에 대북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30일 복수의 미 관리를 인용해 미국은 중국에게 러시아에서 북한을 철수시키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국 관리는 CNN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과 이 같은 대화와 아울러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병력 만 명을 파병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전선 인근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 직전 양국 간의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러시아군이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해 9명이 부상하고 아파트와 유치원 등 건물 여러 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관리가 오늘 밝혔습니다. 세르히 팝코 크이우 군사행정국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밤사이 러시아 드론이 다시 수도 상공을 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달 들어 크이우에 가해진 19번째 공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크이우 일대와 우크라이나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밤사이 2시간 넘게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군 드론 62기가 발사됐으며 33기의 드론은 크이우와 그 밖의 지역에서 요격됐지만 25개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방공부대가 러시아 서부 여러 곳에서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23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5기는 쿠르스크, 7기는 로스토프, 4기는 스몰렌스크 지역에서 요격됐으며 나머지는 벨고로드, 오열, 브랜스크 지역에서 파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양국군은 보병전, 미사일 공격전과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공격을 거의 매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으로 헤즈볼라 대원 수십 명을 제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드론이 야간 적외선 촬영 방식으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폐허 위를 달려가는 인원의 공격이 가해지면서 주변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밖에 레바논 영토 100곳 넘는 헤즈볼라 관련 목표물들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스라엘군은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한 성명에서 레바논 남부 나쿠라 지역에 있는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 본부에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 한 발이 떨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레바논 유엔 주둔 임시군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와 테러 조직은 국제법을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민간인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어제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가해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해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은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헬로윈 대회입니다. 옛날 옛적 유럽에서 성스러운 축제를 앞두고 생길 수 있는 그런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 집 안팎을 아주 기괴하게 꾸몄던 풍속이 시끌벅적한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이 요즘의 헬로윈인데요. 집 밖에 해골 장식을 하거나 작은 무덤도 만들고 대형 거미줄 치고 으스스한 조명을 켜놓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괴한 옷차림과 화장으로 잔뜩 꾸민 사람들이 파티를 열고 아이들도 그런 느낌으로 꾸미거나 뭐 영화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차려입고 동네를 돌면서 trick or treat,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하고 이웃집에서 사탕이나 초콜릿 받아와서 즐기는 날이 헬로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헬로윈 준비를 하다가 어른들이 먼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아이들 기분 좋아지라고 늘 넉넉하게 초콜릿과 캔디류를 준비하는데 초콜릿 값이 올랐던 지난해보다 초콜릿이 더 비싸져서 초콜릿 봉지를 잡는 손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초콜릿 만드는 핵심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연초보다 2배 이상 올랐고요. 사상 최고가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로윈이면 뭐 여러 봉지 초콜릿을 사놓고 기부도 했던 그런 넉넉한 마음이 2kg 조금 넘는 초콜릿 상품 봉지 하나가 $40가 하니까요. 선뜻 더 살 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초콜릿 값이 비싸진 이유는 전 세계 코코아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 지역을 덮친 이상기후에 따른 흉작 때문입니다. 극심한 가뭄, 폭우, 건조한 바람 모두 코코아 농사의 방해꾼이었는데요. 허쉬와 마스 등 주요 초콜릿 회사, 이 고공행진 중인 코코아 시세에 인기 초콜릿 상품을 유지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답니다. 대용량 봉지의 초콜릿 개수나 무게를 조정하는 방법, 또는 약간의 초콜릿과 다른 재료를 섞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또 다른 초콜릿 소비 성수기인 내년 2월에 발렌타인데이, 또 4월에 부활절 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1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먼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0월 31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구름 많고요. 함경 남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 함흥, 청진 아침 최저가 9도입니다. 원산은 10도에서 시작하고요. 개성이 8도, 중강 3도, 희산은 0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원산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과 개성 21도로 가장 높습니다. 신의주와 청진의 낮 최고 18도, 중강 개산 16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요. 앞바다 쪽만 오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비교적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 ABC에서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주요 소식 알아보는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Republicans are far more likely to say the major issue is immigration.
공화당원들은 네, 오늘의 주제는요. 2,400만 이민자들의 투표권과 멕시코 국경 애리조나 유권자 그리고 이민 문제입니다. 이어서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은 삶을 만들길 생각하는 후보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서한을 보내서 이스라엘 의회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엔 구호기관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폭발 사고 이후 가동이 멈췄던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가 13년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와 재임 기간에 있었던 마약과의 전쟁에 관해서 증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국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곳 워싱턴 DC에서 아주 큰 규모의 유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9일 밤에 뒤로 이 백악관이 보이는 일립스 공원에서 해리스 후보 유세가 있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집회에 7만 5천 명 이상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유세에서 연설한 이 일립스 공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논란이 된 연설을 한 곳입니다.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한 뒤에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었습니다.
네네. 그 해리스 후보가 의사당 난입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한 트럼프 후보가 연설을 했던 그곳에서 유세한 점을 지금 여러 언론이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 후보가 연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분열과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이 트럼프 후보의 노력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리스 후보 말을 들어보죠.
This is someone who is unstable, obsessed with revenge, consumed with greed.
네, 트럼프 후보는 불안정하고 복수에 집착하며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10년 동안 미국인들이 분열되고 서로를 두려워하도록 시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통점과 상식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한다면서 정치적 점수를 따려는 것이 아니라 진전을 이루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워싱턴 DC 연설에서 핵심 공약을 다시 제시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중산층 미국인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한 자세한 계획을 다시 환기했습니다.
네.
또 낙태를 줄이려는 공화당을 언급하면서 여성들한테 본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 정부가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정부가 이 현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직면하는 도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29일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네,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 플로리다에서 한 연설에서 지난 27일에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유세에 나온 찬조 연설자가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비하한 것을 염두에 둔 말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연설자가 이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에 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죠.
I don't think anybody has ever seen anything like what happened the other night at Madison Square Garden. The love.
네,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있었던 일을 같은 것을 누구도 이전에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습니다. 또 그곳에는 사랑이 있었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며 마치 사랑의 축제 같았고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논란을 불러온 말을 한 사람이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신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힌치클리프 씨 발언을 두고는 사과하지는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앞서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 ABC 방송과 회견에서 이 힌치클리프 씨를 모르고 누군가가 그를 연설단에 세웠다면서 이 문제가 된 말을 당시에는 듣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이 푸에르토리코계 유권자가 많은 이 경합주, 이 펜실베이니아주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갑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금은 누구도 이 푸에르토리코나 라티노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헤일리 전 대사는 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경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과거 트럼프 후보가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큰 피해가 났었는데 당시 트럼프 행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복구 지원금 집행을 미루다가
네.
2020년 대선 직전에 가서야 지원금을 제공한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는 29일 오후 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나만큼 이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많은 일을 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29일에 나온 조 바이든 대통령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두고 이 공화당의 수사, 레토릭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이 바이든 대통령 말을 두고 끔찍하다고 했고요. 또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역겹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엔 구호기관 활동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조처에 항의했네요.
그렇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29일 서한을 보내서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RWA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을 이스라엘 의회가 통과시킨 것에 항의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한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UNRWA 외에 합리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의회가 승인한 그 법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두 가지 법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동예루살렘에서 UNRWA가 활동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법은 이 UNRWA 직원과 이스라엘 관리들 사이에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특히나 이 법은 이 가자지구와 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UNRWA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걸로 보입니다.
네.
참고로 이 두 법은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3개월 뒤에 발효됩니다.
자,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를 대체한 기구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그 두 법이 시행되면 구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구테우스 총장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국제법에 따라서 점령 세력은 점령지 주민을 돕는 체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구테우스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법률을 두고 지금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죠?
네, 현재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는 국무부 논평이 29일 나왔습니다. 아, 매튜 밀러 대변인 말을 들어보죠.
It could shutter UNRWA operations in the West Bank, in Gaza, in East Jerusalem. It poses risks for.
네, 이스라엘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에서 UNRWA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보건이나 이 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필수 서비스를 이 UNRWA에 의지하는 이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밀러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가 휴전에 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하마스 고위 관리죠. 이 사미 아부 주후리는 29일 TV 연설에서 하마스는 이 가자 주민의 고통을 끝내고 영구 휴전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이 점령 세력의 철수를 성사하기 위한 모든 생각과 제안에 열려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휴전 합의가 이스라엘의 이 가자지구 봉쇄를 끝내고 제한 없는 구호를 허용하며 이 가자지구를 재건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이스라엘인 인지를 교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협상 중재국들이 또 새로운 휴전안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이 협상에 대해서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카타르 그리고 이집트 고위 관리들이 한 달 미만의 단기 휴전을 제안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새 휴전안은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고 가자지구 구호를 늘리도록 합니다. 이 AFP 통신이 인용한 소식통은 미국 관리들은 단기 휴전이 영구 휴전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멈춰섰던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한 곳이 재가동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도후쿠 전력이 이 후쿠시마현 인근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13년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도후쿠 전력은 29일 이 발전소가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고 11월 초에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있는 원전이 다시 가동에 들어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일부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재가동에 들어가는 이 오나가와 발전소도 그때 폭발 사고하고 연관이 있었던 원전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2011년 3월 11일에 규모 9.0 지진과 이 높이가 13m에 달하는 쓰나미가 덮쳤을 때 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전원이 끊긴 원자로 3기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이 오나가와 발전소는 다행히 폭발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세 개 원자로 모두 이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안전하게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진 때 직접적인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10년 넘게 작동을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이 국내에 있는 원자료 54기의 작동을 모두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대신에 모든 원전을 두고 이 안전점검과 개선작업에 들어갔는데요. 2015년이 돼서야 이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이 다시 가동에 들어갔고요.
네.
이번에 오나가와 원전 2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동 중인 원자로가 모두 13기가 됐습니다. 도후쿠 전력 측은 이번 이 오나가와 원전 대가동이 이 지역이 재해로부터 회복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오나가와 원전이 다시 가동에 들어간 게 일본의 에너지 정책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네,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방출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고요. 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폐쇄된 원전을 다시 가동하고 노후 원전 가동 수명을 연장하며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등 원전 발전을 최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탈탄소를 위해서 중요한 전력원이라면서 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이걸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오나가나 원전이 가동을 하는 것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는 없을까요?
네, 언론 보도로는 원전 주변 지역에서 이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후쿠 전력 측은 이 오나가와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 지난 2013년에 이 쓰나미와 지진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적용한 공사를 했고요. 또 해발 29m 높이의 방조제도 건설했습니다.
네.
참고로 오나가와 2호기는 지난 2020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 작동을 멈춘 다른 원전들도 그러면 앞으로 차차 재가동에 들어가겠군요.
네. NHK 보도를 보면요. 이 니카타현과 이라바키현에 있는 원전 등의 일본 전역 원전들이 모두 지역 주민들 동의를 받은 후에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완전하게 문을 닫는 원전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6기와 오나가와 원전 하나를 포함한 일본 원자로 21개가 퇴역하는데요. 운영 전력사들이 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엄격해진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에 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신에 이 해당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 필리핀 대통령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이 28일 이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이 재임 기간 있었던 이 마약과의 전쟁에 관해서 증언했습니다. 아, 지난 2022년에 퇴임한 뒤로 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 의회에 나와 증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네.
아, 이날 청문회가 TV로 중계되면서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필리핀 청문회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네,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겠으니 내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나는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면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나는 마약을 싫어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그때 자기의 정책을 옹호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외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비판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필리핀 경찰은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6천 명 이상 이 목숨을 잃은 걸로 집계를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인권 단체들은 수만 명이 살해됐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또 이 마약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이 경찰과 자경단이 살해한 사람들이 있고 또 사망자 대부분이 가난한 남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은 이건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네, 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에 취임한 직후에 시행했던 이 마약 퇴치 운동입니다. 그는 경찰에게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용의자를 사살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 많은 사람이 경찰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 마약 용의자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경찰이 9명뿐입니다. 아, 이런 가혹한 조처에 대해서 국제조사도 시작됐었는데요.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2021년 이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국가가 허가한 이 반인륜 범죄 행위가 벌어졌다는 혐의에 관해서 정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의 정부가 바뀌었죠. 그러면 마약과의 전쟁 정책은 그럼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후임인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 취임한 뒤에도 이 마약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예방과 재활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 마르코스 대통령과 이 전임 두테르테 대통령 사이에 불화가 있기는 했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ICC 조사에 필리핀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 ICC가 이 마약과의 전쟁에 관한 예비 조사에 들어가자 이 두테르테 정부는 2019년 이 ICC 협약에서 전격 탈퇴했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정책으로 부당하게 사람들을 살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이 마약 용의자들에 대해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 사살을 허용했다라는 비판을 부인하면서 국가가 후원하는 살인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나바오 시장이었을 당시에 이 범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조직폭력대원으로 구성된 이 죽음의 분대를 조직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국제적인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일단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다시 기회가 오면은 마약상과 범죄자를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청문회에서 이 마약 소탕 작정 중에 이 경찰에 무고하게 살해됐다고 주장하는 이 유족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살해된 조카에 관해서 증언한 이 랜디 델로스 산토스 씨는 AP통신에 이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면서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다시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일반 투표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각주 선거인단의 표는 연방의회로 보내져 집계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집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대선 일반 투표가 끝난 뒤 12월 두 번째 수요일, 다음 첫 번째 화요일에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날이 12월 17일입니다. 각 주 선거인단표는 투표 증서에 기록됩니다. 각 주 투표 증서는 집계를 위해 연방의회에 또 공식 기록을 위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보냅니다.
Candidates need 270 electoral votes to clinch the presidency. Pennsylvania is worth 19. One of the biggest prize.
대선 마지막 절차로 선거 이듬해 1월 20일에 있는 대통령 취임식 외에 의회에서 선거인단표를 집계, 확인, 선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연방법은 이를 위해 대선 이듬해 1월 6일 연방 하원과 상원이 하원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합동회기에 모이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이날이 일요일인 경우 의회가 법으로 다른 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원 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알파벳 순서로 각 주가 보내온 투표 증서를 개봉합니다. 이어 부통령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두 명씩 임명한 개표원 4명에게 이들 증서를 넘깁니다. 다음 집계가 끝나면 결과를 부통령이 발표합니다. 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은 후보, 즉 538표에서 270표 이상 얻은 후보를 정 부통령 당선인으로 선포합니다. 만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 동수가 나올 경우 의회가 나서서 임시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하원이 선거인단 표 확보 순위에서 상위 3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투표는 주별로 진행됩니다. 각 주가 지지할 후보는 해당 주의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이 내부 투표로 정합니다. 반면에 부통령은 상원이 상위 2명 중에서 선출합니다. 하원과 다르게 상원은 의원 개별로 투표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의회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됩니다. 즉 대통령은 하원에서 적어도 26표, 부통령은 상원에서 최소한 51표를 얻어야 합니다. 선거인단 3명이 배당된 수도 워싱턴 DC는 이 임시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집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이민자는 약 2,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격전지 중 하나인데요. 이민 문제가 애리조나주 유권자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들여다봅니다.
투표권을 가진 2,400만 이민자들의 표는 어디로 갈까?
라반 세움 씨는 메릴랜드주 제섭에서 작은 트럭 운송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e're gonna leave at Rotoran for a few minutes.
세움 씨는 지난 2000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간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왔죠. 세움 씨는
자신이 재정적, 사회적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말합니다.
When President Trump was in power, it was an amazing type of business.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았고 일자리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낙관적이었죠.
세움 씨는 메릴랜드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 출마했던 등록 공화당원입니다. 세움 씨는 자신의 회사 같은 기업들은 높은 연료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탓이라고 말합니다.
Right now, unfortunately, with the gas prices is hovering around $5.
현재 가스 가격을 보면 경유가 $5 아니면 $4 50센트 내지 $5 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운수업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변동성이 심한 국제유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고 이해하지만 세움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rump showed us the way to do it. You drill.
트럼프는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채굴하는 것입니다. 채굴입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념을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판마타 베리 씨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선택지를 고려 중입니다.
I think on Mother's Day.
Beri 씨는 11살 때 세라리온에서 미국에 왔죠. Beri 씨는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지역사회와 민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찰책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베리 씨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합니다.
I think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is a person for the people.
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국민을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이어주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베리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임기를 맡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I am scared. The fear of immigrants is starting up again.
저는 두렵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흑인과 유색 인종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주도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인종차별을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힘듭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베리 씨는 미국 경제의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The contrast basically is that the top 0.1% will have all the money and the rest of us will be struggling.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 상위 0.1%가 모든 돈을 갖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블루칼라 노동자, 즉 육체 노동자들이 이 나라에서 한 일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민 후 미국 시민권을 딴 귀하 시민은 미국 유권자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들 유권자의 대부분은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왔습니다.
멕시코 국경 애리조나 유권자들 이민 문제 영향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9월 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애리조나주 더글러스에 건설된 장벽의 한 구간을 걸었습니다. 이후 더글러스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 반드시 국경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And so we must reform our immigration system to ensure that it works in an orderly way.
우리는 이민 시스템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인도적이며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일부 애리조나 주민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이유가 이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have no problem with legal immigration. Not at all.
저는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미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nd it's very unfair to our country. It's dangerous.
우리나라에 매우 불공평합니다. 위험합니다.
애리조나주에는 410만 명이 넘는 등록 유권자가 있습니다. 약 35%가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고 민주당원으로 등록된 유권자는 29%가 조금 넘습니다. 자, 그리고 유권자의 약 34%는 무소속과 주요 정당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하는 기타 범주에 들어갑니다.
So the independent share of the voter pool in Arizona.
애리조나 주에서 무소속 유권자 비율이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킴벨 씨는 애리조나주 투손에 있는 시민청렴선거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돼 있는 킴벨 씨는 이민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현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Republicans are far more likely to say the major issue is immigration.
공화당원들은 주요 현안이 이민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민주당원들은 주요 현안이 낙태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무소속은 낙태라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일한 격전지로 2023년에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를 처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을 방문한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선거 유세에서 국경 폐쇄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유권자는 가족을 오랫동안 떼어놓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It's heartbreaking to see the old families be split up.
가족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니얼 구티에레스 씨는 아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지만 어머니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So I hear it from both sides.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죠.
구티에레스 씨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정했다고 했습니다.
I'm decided with the Democratic Party.
저는 민주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애리조나 주민은 11월에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을 단순히 투표장으로 데려가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유권자들이 11월 5일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를 때 이런 말 하죠.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John, how do I look in this outfit? I'm thinking of wearing it to the party tonight.
Fantastic.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ve ever seen. Except my wife, of course. Yellow dress, purple shoes, and red hat really go well with your blue scarf. You look like Amy.
Wow, thanks. But wait, why do you say I look like Amy? Are you pulling my leg?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영어로는 다리를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Are you pulling my leg?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Pulling.
P-U-L-L-I-N-G. Pulling. 당기다.
My leg.
내 다리를. 상대방이 내 다리 한쪽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Are you pulling my leg?
자, 이 표현은 상대방이 농담을 한다고 의심될 때 쓸 수 있습니다.
Are you pulling my leg?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Stop pulling my leg.
그만 놀리세요.
I'm pulling your leg.
농담입니다.
Are you pulling my leg?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Are you pulling my leg?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how do I look in this outfit? I'm thinking of wearing it to the party tonight.
Fantastic.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ve ever seen. Except my wife, of course. Yellow dress, purple shoes, and red hat really go well with your blue scarf. You look like Amy.
Wow, thanks. But wait, why do you say I look like Amy? Are you pulling my le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 do I look in this outfit?
이 옷이 내게 어때 보여요?
I'm thinking of wearing it to the party tonight.
오늘 밤 파티에 입고 가려 생각 중입니다.
Fantastic.
너무 좋은데요.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ve ever seen. Except my wife, of course.
당신은 내가 본 여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요. 물론 제 아내는 빼고 말이죠.
Yellow dress, purple shoes, and red hat really go well with your blue scarf.
노란색 드레스, 보라색 신발, 빨간색 모자. 정말 당신의 파란 스카프와 잘 어울려요.
You look like Amy.
Amy 같아요.
Why do you say I look like Amy?
왜 내가 Amy 같다고 말하는 거죠?
Are you pulling my leg?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Are you pulling my leg?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do I look in this outfit? I'm thinking about wearing it to the party tonight.
Fantastic.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ve ever seen. Except my wife, of course. Yellow dress, purple shoes, and red hat really go well with your blue scarf. You look like Amy.
Wow, thanks. But wait, why do you say I look like Amy? Are you pulling my leg?
뷰의 매일 영어는 뷰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뷰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Are you pulling my leg?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Stop pulling my leg.
그만 놀리세요.
I'm pulling your leg.
농담입니다.
Are you pulling my leg?
다리를 잡아당긴다는 표현이 농담이나 장난을 친다는 표현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년 전 유엔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 비정부 기구와 여러 정부가 지난 30년간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유엔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 후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강제송환, 사법외살인, 강제낙태, 최악의 아동노동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 후인 2024년 10월 18일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이 외국인 납치, 고문, 불법적이고 부당한 구금을 포함한 처형, 암살, 납치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위반과 학대를 저지르는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은 전술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위반과 학대, 감시에서 책임 증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의 인권과 주민 복지 증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독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북한 탈북자와 난민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증폭시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 인식을 높이고 납북자, 구금자 및 기타 부당하게 구금되고 송환되지 않은 전쟁 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우리 세 나라 정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굴하지 않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굳게 뭉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